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지방은 진짜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를까?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 중에 성지순례 가신 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 양석효 목사님은 이래봬도 가이드 대동하지 않고 자기 발로 혼자 자유여행으로 성지순례 그 거룩한 땅을 밟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봬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정말 이스라엘 땅이 사진으로 보면, 그림 자료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은 굉장히 건조한 땅 같은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젖과 꿀 안 흐르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젖과 꿀은 영어로 milk and honey,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젖이 많이 흐른다, 목축업을 할 때 우유가 많다 그러면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하면 이 양들이 풍족하게 계속해서 재생산을 합니다. 농부들과 또 목축업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영양가 높은 음료수이기도 했죠. 그리고 꿀은 어떻습니까? 간식 자체가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입에 달고 또 몸에도 좋은, 꿀이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것은 풍요로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은 바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총과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밟고 살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애굽과 다른 땅.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떻게 다르다고요?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가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 출애굽한 직후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네가 앞으로 갈 땅은 네가 나온 땅과는 다르다.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 땅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떠했습니까? 거기는 파종한 후에, 씨를 뿌는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죠. 이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고산지대가 발원지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거기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주기적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옥한 흙들을 다 실어가지고 나일강 하류인 이집트 인근 지역, 그 지역에 충족토를 쌓습니다. 굉장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곡식이 자라기 좋은 토양을 그 범람하는 나일강이 다 실어가지고 이집트에 다 충족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농부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논과 밭에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발로 물을 댑니다. 수차를 만들어서 강의 물을 밭과 채소밭과 논에 다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수로 혹은 운하를 발로 파내가지고 만듭니다. 즉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토대로 발로 열심히 물을 대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모든 재능을 거기에 투자해서 성과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거대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였죠. 이집트 문명을 화려하게 꼽힌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원 옆에 삶의 토대를 뿌리내립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스펙이라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내 삶의 터전을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발로 물을 댑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 돈과 권력과 스펙과 학력과 인간의 능력에 파이프를 대서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발로 물을 댄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고단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고와 눈물로 점철된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하려니까. 거대한 문명을 꽃피우려는 그 야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무리 풍요롭게 재미있게 걱정 없이 산다 손치더라도 그 땅에서의 삶은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나일강의 윤택한 생활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 같지 않은 땅.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땅. 하지만 문제가 있죠. 나일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토대가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목축합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정착할 그 땅의 두 번째 특징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나아갈 그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이제 갈 땅은 너희가 나온 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토대로 거대한 그 수자원을 이용해서 열심히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지혜를 총동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지만 이제 네가 가야 할 그 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땅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땅은 그 비를 다 흡수하고 샘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큰 강은 없다.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서 적당하게 내려서 샘이 가득하면 농사 잘 짓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인 땅입니다. 비는 인간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비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습니다.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을 흠뻑 흡수해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량한 벌판이 되고 마는 사람이 못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몰아가십니다. 더 이상 발로 물 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 인간의 권력과 돈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십니다. 철저하게 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땅보다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그칩니다. 하늘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너무나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죠. 거기에도 물이 굉장히 풍부했고 또 인간이 이룩해 놓은 화려한 문명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갔더니 처음 만난 고난이 뭐였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걸맞게 단련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땅,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땅,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좌충우돌,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조금씩 깨달으며 이 약속의 땅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부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극명하게 달라진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이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눈에 보일 때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뭐와 같았어요? 애굽 땅처럼. 애굽 땅처럼. 그 소알 지방, 소돔과 고무라 지방이 너무나 물이 넉넉했어요. 물 걱정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더 풍족한 곳으로, 더 풍요로워 보이는 곳으로 옮깁니다. 13절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거기에 죄가, 죄악이 관영해도 그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택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왜? 물이 너무 풍족하니까요. 목축업하기에는 금상첨화거든요. 마치 나일강이 풍족했던 이집트와 흡사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비록 목축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일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소알 땅과 같은 넉넉한 물이 부족한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여기에 머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 땅이 너의 땅, 너의 자손이 땅에 되리라.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땅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객관적인 면에서 애굽 땅보다 풍요롭지 못합니다. 비가 와야만 풍족하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내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지혜만 총동원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형적 위치도 참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아시리아,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북쪽에는 유럽, 서쪽에는 지중해,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서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유일한 육로였던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에 너무 적당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구약 성경에 얼마나 자주 언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실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 목회할 때 신방 가보면 참 교회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정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들어도 좀처럼 시험 들지 않고 우직하게 늘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작년 목회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요, 하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때, 혹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지막지하게 침략했을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인생에서 한두 번 겪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을 때나, 경제적인 엄청난 어려움, 파산 직전에 갔다든지 부도를 한 두세 번 경험했다든지, 다 그런 고난의 파도를 한번 거쳐오니까요, 그 가나안 땅,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비밀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터득이 된 겁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다 경험했던 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있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마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아,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학교 채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주변이 좀 어눌하시고 사투리도 좀 심하시고 뒤에 설교 끝나고 찬양도 인도하시는데 음이탈 굉장히 심하시고 그러셨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설교 가운데 녹아내시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 막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께 쓰신 칼럼을 제가 우연찮게 읽었어요. 그 칼럼에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 설교 잘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 목회가 잘 되는 이상한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다가 망하게 해주세요. 망신당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부흥되는 일은 절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목사님 말씀 칼럼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 잘 되는 것, 그거는 복이 아니구나. 그거는 어쩌면 저주일 수 있겠구나. 나일강 주변의 애굽의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인생이구나. 제가 참 그 글에 공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실 때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땅의 또 다른 특징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대요. 그 땅 위에. 우리 위에 항상 있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을 떼지 않으신대요. 이 영어 성경,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뭐라고요? 자, 영어 성경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호와의 눈이, 복수입니다. eyes, 눈이 두 개니까. 눈이 항상 always 그 위에 있는데, 자, from 언제부터요? beginning of the year,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end of the year, 12월 31일까지. 피부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편의점도 아니고. 하나님은 잠이 없으시거든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세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피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대학부의 김성원 목사님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노아가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깬대. 원래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또 깨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재워야 돼요. 근데 잘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엄마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또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보채면 또 안아주고,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 아직 밥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달라 그러면 뭐 주고 놀아줬대요.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김성원 목사님은 아빠 순위 상위 2% 안에 드는 너무 좋은 아빠예요. 그런데도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 계속 안아줄 수 없어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저도 막 상위 한 50% 안에는 들거든요. 근데 저도 막 안아주다가 슬슬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순종하지 않으면 자 그럼 싫어 앉아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막 저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면 막 같이 졸고 꾸벅꾸벅.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체력이 강하세요. 잠이 없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편 15절 이사야 49장 15절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신다. 육신의 아빠 엄마는 피곤하고 지치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한계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한두 명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14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굉장히 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은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가을비라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경에 파종기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 씨를 뿌릴 때 꼭 그 수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가 필요한데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3, 4월경에 건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 5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면 3, 4월에 이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풍족하게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때보다 더 좋은 때,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 늦은 비가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내가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보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초청하십니다. 풍요로운 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했습니까? 주님 명령에 청종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넘어졌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의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그 순종의 궁극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면 부족한 죄인인 자꾸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의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그 복의 수혜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말라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찾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목마르십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날강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 주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